안녕하세요. 세계에는 우리 눈에 부정입니다. 중국에 한 자녀 정책이 있다면 버마에는 두 자녀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버마의 두 자녀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계인 로힝야족에게만 적용되는데요. 최근 버마 불교 지도부가 불교도와 이슬람교도와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면서 로힝야족이 처한 상황이 다시 한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우리는 오늘은 버마 로힝야족 얘기로 시작합니다. 로힝야족은 버마에 사는 벵골계 소수민족입니다. 인구는 100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버마 서북부 라카인주에 주로 거주하는데요. 버마 사람들은 90% 이상이 불교 신자지만 로힝야족은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로힝야족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경향이 있어서요. 한 집에 자녀가 10명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위협을 느낀 버마 불교도들. 로힝야족에게 두 자녀 정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로힝야족은 결혼할 때 결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결혼 허가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자녀를 둘만 갖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합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인 필 로버트슨 씨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휴먼 라이츠 워치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는 이 같은 두 자녀 정책이 로힝야족의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버마가 이런 법을 폐지해야 하고 로힝야족에 대한 다른 차별 정책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힝야족이 아이를 두 명 이상 낳으면 세 번째 아이부터는 주민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갈 수가 없고 어떤 다른 교육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혜택도 받을 수 없죠.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없습니다. 이주 허가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로힝야족은 나라가 없는 사람들인데요. 주민등록까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로힝야족에 대한 두 자녀 정책은 버마 정부 차원에서 취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난 2005년부터 라카인주 북부의 부티다운과 마우마우 마을에서 시행되어 온 정책인데요. 이번에 라카인주 정부가 이 정책을 재확인한 겁니다. 라카인주 당국은 단순히 라카인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해하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카인 위원회는 지난해 이곳에서 일어난 불교도와 이슬람교도들 간의 유혈 충돌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위원회입니다. 지난해 라카인주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로 200명이 숨지고 14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는데요. 희생자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이었습니다. 이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세워진 라카인 위원회가 이슬람교도들의 높은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한 방법으로 두 자녀 정책을 권고한 건데요. 라카인주에 사는 불교도들은 로힝야족의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경우 불교도가 소수계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I've said this very clearly that any violation 버마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 역시 두 자녀 정책은 인권 유린 행위라면서 로힝야족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치 여사가 이끌고 있는 민족민주동맹 NLD는 여전히 로힝야족을 버마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NLD 대변인 니완 우인 씨는 로힝야족에게 버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안을 고려할 의도가 있지만 먼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하고 로힝야족을 벵갈리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벵갈리는 방글라데시에서 들어온 불법 이민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NLD는 그들을 결코 로힝야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버마에서 아무런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버마의 로힝야족은 1824년부터 1948년 사이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피해서 방글라데시에서 이주해온 이슬람계 이민자들과 그 후손입니다. 버마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왔는데도 아직까지 버마 국민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방글라데시 역시 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1992년부터는 난민 자격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로힝야족은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소수계 하나인데요. 라카인 위원회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 아운 나이누 씨는 버마가 결국에는 로힝야족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방글라데시가 받아들일 리가 없죠. 결국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요. 버마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나라 소말리아. 안타깝게도 소말리아 하면 내전과 난민, 해적과 같이 부정적인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소말리아는 또 세계에서 언론인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최소한 18명 이상의 언론인이 소말리아에서 살해당했고요. 올해 들어서도 이미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렇게 언론인에게 위험한 나라인 소말리아에서 아직 어린 10대 청소년들이 기자로 활약하고 있어서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소식 오늘 세계에는 우리는 두 번째 얘기로 전해드립니다.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 있는 한 건물. 높은 담이 둘러쳐져 있고 거대한 철문 앞에는 방책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경비원에게 몸을 수색당한 뒤에야 들어갈 수 있는 이곳은 소말리아에서 가장 큰 라디오 방송국인 라디오 샤벨레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기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립니다. 17살에서 18살, 많아야 20살 정도인데요. 기자로 일한 경험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송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 못지않은데요. 테러단체 알샤바브의 표적이 되고 있으면서도 청취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자부심과 신념을 갖고 매일 아침 기쁜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저는 방송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줄 기자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었죠. 소말리아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실상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독립된 기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디오 샤벨레 기자인 히다야 압둘라히 사브리에 양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사브리에 양은 이제 겨우 17살 난 소녀입니다. 하지만 벌써 2년 넘게 기자로 일해왔는데요. 매일 아침 라디오 샤벨레를 통해서 사브리에 양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언론 분야는 대학 졸업장이나 정치적 인맥이 없어도 취직이 가능한 드문 직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언론계에 진출하는데요. VOA 소말리아 서비스 국장인 하룬 마루프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When they finish high school, there were not many journalism.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당시에 언론인 양성학교가 많이 없어서 또는 그런 학교에 다닐 돈이 없어서 그럴 경우 일종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바로 기자가 돼서 현장 경험을 쌓는 거죠. 기자가 되면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월급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요. 중요한 사람들과 얘기할 기회도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사회에 속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수십만 청취자를 상대로 얘기하면서 상당한 위안과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라디오 샤벨레 기자들 가운데는 아예 방송국에서 먹고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자를 노리는 테러단체 때문인데요. 출퇴근하기가 두려운 사람들은 방송국 건물 옥상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라디오 샤벨은 정부 관리들의 부패나 테러단체 알샤바브의 탄압 행위 등 자극적이고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많이 방송하기 때문에 특히 테러단체의 표적이 되는데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직접 취재하는 일이 드물고요. 꼭 현장에 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경호원을 대동하는데요. 하산 시크 아부카르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This is dangerous.
기자는 소말리아에서 아주 위험한 직업이에요. 밖에 나가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어떤 행사에 참석할 수도 없습니다. 늘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끼죠. 방송국 밖에 나갔다가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가족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방송국에서 거의 갇힌 상태로 지내야 하는데도 기자란 직업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 젊은이들.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자로 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다는 열망, 그리고 전문 방송인이란 자부심이 이들을 끌어당긴다고 하는데요. 라디오 샤벨 설립자이자 방송국 사장인 압디 우두 씨는 소말리아 언론의 장래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테러 단체 알샤바브가 계속 남아있고 기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표적이 된다면 소말리아의 언론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기자들이 소말리아 국민의 눈과 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기자들을 계속 괴롭힌다면 언론이 발전할 수 없는 거죠. 기자들이 의욕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소말리아에서 언론기관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에 놀랐고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많이 생기고 기자들 숫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언론 분야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소말리아 언론의 장래에 희망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 곳곳의 얘기를 전해드리는 세계는 우리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탄압받는 소수민족의 하나인 버마 로힝야족의 실상을 살펴봤고요. 언론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히는 소말리아에서 10대 기자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얘기 전해드렸습니다.